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집행유예로 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56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분별이란 종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을 던지심으로 사실은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불을 던졌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재판장 앞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이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판장이 이르기 전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 앞에 12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그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이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섞여버린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외세를 배척하는 일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아마 첩자들이 빌라도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빌라도는 이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강하게 하는 외세의 배척, 어떤 독립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빌라도가 칼로 죽여버렸으니 그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에 뒤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가 쏟아짐으로 재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에겐 정말 위험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가족들의 불행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칼에 죽어서 그들의 피가 재물에 섞였던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해를 받는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이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다가 그 재물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죽음을 닥치지 않는가 하면 너희가 그들보다 죄가 더 많지 않다든지 또는 너희가 그들보다 더 선하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고요. 일본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들은 죄가 많아서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는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남아시아도 거의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처럼 그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죠. 기독교가. 그런 분들의 생각대로라면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들보다 대한민국이 죄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믿는다는 자들이 듣고 옳다고 여기며 사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재앙을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일찍 죽는 것을 보고서는 마치 그런 일을 만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3등분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이 있고요.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 위쪽으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동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고 갈릴리 사람들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억세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분 계시면 혹시 죄송하지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표현할 때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런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을 별 좋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맨 나중에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표현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지금 십자가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기다가 어느 날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자가 저렇게 커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가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고개를 흔들며 떠나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로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라 간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 예전에 요 6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송구영 신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뒤에 말씀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고는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서 그 열매를 구하고자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시원찮아서 무화과를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마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실을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열매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뽑아버리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니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하여 부족함 없이 다 해주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뭡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 택한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을 심은 겁니다. 뭘 바라고요? 열매 맺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건데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이게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준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되 이 뜻입니다. 다 줬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오늘 본문처럼 다 황폐케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오늘 본문은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열매란 하나님께서 7절 끝에 그렇게 됐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은 정의의 열매를 바랐는데 그들은 포악이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 9장에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레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건만 그들이 행한 일이란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체작물인 무화과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마저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실체이며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찍혀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찍혀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을 누구만 모르느냐?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두길 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면 열매가 맺힐지 모를 것입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1년 동안 그 형이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포도원 지기가 참아달라고 내가 돌봐주겠다고 내가 거름도 주고 다 돌봐서 1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혹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겁니다. 주인의 판결은 뭐였어요? 주인의 판결은 잘라내는 거예요. 판결이 이게. 근데 누구 때문에 형이 집행이 유예된 거예요? 포도원 지기 때문에요. 포도원 지기 때문에. 형 집행유예는 뭡니까? 한마디로 유죄를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죄의 형벌에 대한 집행만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다시 범죄하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만 좋으라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오직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이 하는 일인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맺어내는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왜요? 그들도 랍비라 인정받으며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먹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책망의 대상이었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해도,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랍니다. 지금은 아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봉사랍니다. 왜 봉사합니까? 상급 쌓기 위해서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누구만 모른다고요? 당사자들만 모릅니다. 당사자들만.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제거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우리만 몰라요. 자기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땅만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각 사람에게 맡겨진 대로 감당을 할 것입니다.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자로서 각자의 봉사일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분의 이름은, 직분에 그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사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주 앞에 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내 성공을 위해서 와 있습니까?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그 안에 과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와 자기 공적과 자기 업적을 내세우며 또한 시기와 질투라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찍혀지고 뽑혀져야 할 나무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유예기간을 신청하셔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1년입니다. 금년에만 참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1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온전히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당연히 뽑혀지고 찍혀져야 할 마땅한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직인 과원직인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누가요? 과원직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시고 가꿔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찍혀져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 대신 우리 주께서 대신 찍히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땅만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나만의 편안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땅을 버리는 자로서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만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잘나서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낙망하고 다치고 병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들보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나는 안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선한 자는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자일 뿐이고 땅만 버리게 찍혀 나가야 할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자들이 우린 것입니다. 이것을 2020년 한 해 동안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찍혀 나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과원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 형이 유예됐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행유예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땅만 버리고 사는 자라는 인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형을 유예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는 부지런히 땅을 파고 걸음을 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분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20년 끝에 갔을 때 혹 여러분의 열매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혹 열매가 없다면 그때 다시 엎드려서 1년만 더 유예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첫 찬양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 교회 거의 주제곡 같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자이며 그 땅만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무를 제거하자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름과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어서 한 해를 또 그 형을 유예해 주셔서 올 한 해를 연장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려고 걸음을 주고 열심히 돌볼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마땅히 찍혀버려져야 할 존재임에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하사 우리를 다시 돌보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기 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고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재판관 되시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실체를 놓치지 않도록 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고개 숙여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늘 언제 찍혀져도 이상하지 않은 악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참견과 간섭으로만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이에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